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까요? 성경에서 구원을 주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결과가 되어진다면 아마도 성경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결과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전달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자들은 영생을 찾지만 어떤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장애가 되어져서 더 이상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양면성이 존재하는 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모든 자들을 위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글입니다. 누구나 다 읽는다고 하여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 책을 읽는다고 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한된,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처럼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기록되는 하늘의 복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즉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요, 그것이 부끄럽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고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튤립의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펠링은 L입니다. L은 제한 속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Limited Atonement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 L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속죄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한된 속죄라는 말을 이해하시려면 속죄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대속했다, 즉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속죄를 누군가가 대속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타락의 정도도 부분 타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패된,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능력을 상실한 그런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죄, 그러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원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어원을 보면 원래 있던 죄, 이런 뜻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결과까지가 포함된 게 원죄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고 그것이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된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그 본질적인 타락과 변질을 가져왔던 그 상태를 모두가 다 통틀어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그 경중을 무게를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일까요? 비슷할까요? 자범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원죄가 더 클까요? 이 비교를 따지면 이게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단 더합니다. 원죄가 한 만 톤쯤 되면 자범죄는 1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그 죄, 그 상태가 원죄입니다. 원죄를 탈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1g밖에 되지 않은 그 자범죄를 가지고 네가 조금 더 무겁니? 내가 조금 더 가볍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 톤의 1g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정도는 차등이 별로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그 죄가 대속받는, 속죄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제한속죄의 속죄 개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이는, 누군가의 대속적인 그런 속죄사역이 없이는 그 죄를,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한 속죄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칼빈의 5대 강령 중 가장 많은 논란과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한 속죄, 이 세 번째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속죄에 대한 개념은 이 제한 속죄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동일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죽음이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효과를 발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는데 그 가치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제한적이라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의 효과나 그분의 능력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세 번째 강령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발휘하고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 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 그분의 보혈의 가치를 격상시키고 중요함을 토로하기 위하여 이 제한속죄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대항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면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면만.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제한적인 속죄 사역에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제한 속죄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2장 1절을 보면 그 비유의 내용을 왜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이 비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21장 23절에 가면 있습니다. 23절에 가면 이런 말로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의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권위 있게 예수님은 행사하셨습니다. 권위 있게 행사했단 말은 그분의 말과 행위가 권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 앞에 순종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그분의 말 앞에 병이 놓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권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의 권위로, 누가 준 그 권위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답으로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위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가 단순히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천국에 관한 비유를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으로 한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2장 1절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해하는데 그 천국이 한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그 임금이 어떤 임금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준비한 그 임금과 같이 천국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금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임금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권위 있게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아마도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임금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초청장도 만들고 또 미리 초청장도 보내고 또 많은 준비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혼인날에 중요한 잔치에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받은 그 사람들,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도록 청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 종들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첩장을 미리 받고 시간도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터인데 정작 당일이 되었을 때에 임금의 청첩장을 받았던,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쩐 이런 일이 있을지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소식을 들었던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번에는 혼인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되었으며 그 잔치자리에 오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 내용까지 설명하며 그 청함받은 자들을 오도록 권면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도 준비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풍요로운 산의 진미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와서 그 준비된 은혜를 당신들의 것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종들에게 반응을 보였던 그 청함 받은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종들이 갔을 때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냥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일을 저지릅니다. 자, 6절을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혼인잔치 안 가면 그만이지. 청첩장을 받았는데 못 간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과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만이지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종들을 죽입니다.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완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지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제갓길로 갔고 심지어는 은혜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죽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임금의 노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결과겠지요. 이쯤 되면 임금의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야 혼인잔치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먹자. 우리끼리 잔치 끝내고 말자. 이럴 법도 안 돼. 하나님이 임금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하지 않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결정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에 사용받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단,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아마도 이 혼인잔치를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안 가면 혼인잔치 다음 날로 연기되겠지? 나 지금 바쁘니 내일로 연기가 됐으면 좋겠다. 나 못 간다.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스스로 감당해 나가십니다. 보세요. 가득 메운 혼인잔치의 자리를. 그런데 그냥 아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아무나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 예복을 입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들로 탈바꿈하여 혼인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임금이 그 자리를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사실 내 거리에 나가서 청첩장도 주지 않은 그런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예복이 결혼식이 있으면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식에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예복을 줍니다. 주는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주는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안 입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임금이 뭐라고 묻습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곳에 들어오려면 예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묻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효과적으로 은혜를 발휘하는 대상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청함받은 모든 자들이 그러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진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제한된 모습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자들에게 충분할 정도로 크지 않는가,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지성 안에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대상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것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이었다면 그 대속적 죽음의 효과는 그 죽음이 주어진 그 상태에 완성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믿음과 함께 완성이 될까요? 어렵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사함받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함의 시점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사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입니까? 헷갈리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라고요. 다시 한번 거꾸로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죄가 언제 대속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그때 끝나버렸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각자 각자가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계속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 안 하십니까? 우리의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모든 인류의 죄가 그렇게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면 그분의 죽음의 결과,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절반도 안 됩니다. 4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그만큼 효력이 없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그분이 그 죽음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고 다시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그분이 죽으신 그 효과는 분명히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열매가 주어지는 내용이라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작부터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충분히 구원하기에 합당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전지 안에서, 전지성 안에서 누가 그러한 자들로 선택됐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즉 우리 안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그 제한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각자 각자의 삶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람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책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 교리책이라든가 개혁교회 교리책이라든가 다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리책뿐만 아니라 성경도 사실은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제한적인 거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하게 내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그곳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철저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혈통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명령, 하나님을 통해 모세로 선포된 그 명예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제한적인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 장을 넘기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분하죠, 그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9절에 9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17장 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한적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철저히 제한적입니다. 구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처럼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이단주의자들은 그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통과 이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통과 이단의 공통점은 둘 다 성경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 성경 말씀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근거구절로 됩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정통은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로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틀리면 제가 바뀌어 나가는 게 정통입니다. 이단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에 맞는 내용들을 끄집어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단을 만나면 아마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씩 꼭 돌아다니면서 파수대 같은 그런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꼭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면 꼭 성경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번 제가 이상한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다른 구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막 짜증을 냅니다. 왜 짜증을 낼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가 있거든요. 요거 다음엔 요거, 요거 다음엔 요거, 요거 다음엔 요거. 그래서 논리에 맞게 해서 결론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괜히 막 질문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자꾸 끼어들면 자기 논리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이단자들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제한속죄 교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그 교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반드시 결과를 얻으려면 그분을 위한, 그 선택받은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보편속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편속죄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효과가,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죽음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딸려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지만 그의 죽음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복을 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불러들이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을 군인, 병사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병하고, 아니 여기 밖에 있는 민간인하고 군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인은 다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군복을 안 입은 군인은 없습니다. 휴가 나와서도 사실은 군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군복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내 편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6.25전쟁 났을 때 그런 영화들이 있죠. 뭐 요즘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쉽게 구분하는 모습이 뭡니까? 옷을 보고 구분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했을 때 이게 내 편인지 제 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우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의 전쟁에 우리를 쓰기 위하여, 마지막 전쟁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의 특징은 오늘 4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병사로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할 때까지 군인은 군인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군인에게서 가장 큰 죄는 어떤 건지입니까? 여러분들 군대 안 갔다 와도 아시잖아요. 그죠?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입니다. 지휘관은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총알이 날라오는데 전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조금 더 이따가죠. 이러면 바로 총살입니다. 군법회에 넘어가면 총살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기 위하여, 제한된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 위하여 누구를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다고요. 그게 제한속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죄를 대속하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이 맞춰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갖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탄탄대로고 천국 가서도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삶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서는 철저히 버림받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철저히 외인으로, 버림받은 자로,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의 소유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죽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예복을 입히기 위하여, 제한된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셨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묵묵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의 길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한속죄가 가져다주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아마도 때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 무능력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된다면 선택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는 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또 그 대속된 은혜가 내려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손자, 손녀들과 산길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벌어지면 낭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손을 꼭 잡고 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이가 우리 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의 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우리의 손을 잡으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손을 꽉 잡지 않고 이렇게 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빠지겠죠.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거꾸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면 아이가 아무리 뿜을치러 가도 빠지질 않습니다. 물론 둘이 더 함께 꽉 잡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이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손을 꽉 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튤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신비가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토록 큰 희생과 그토록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삶, 믿음을 지켜나가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견고히 잡고 견고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